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개봉되었다가 흥행에서 실패한 한국 영화 중에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영화계를 아주 놀라게 한 올드보이라든지 마치 우리 교회 표어를 도용한 듯한 유행어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국민적 유행어로 만든 그 친절한 금자씨 등을 만든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 또 한 번 본 영화는 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 제 기억 속에서 그 영화의 내용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 영화는 아마 통속적인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과 그 영화의 주제가는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제목과 그 영화의 주제가 아사가 그때 당시 제가 정립하고 있던 저의 신앙관과 아주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성탄예배 마치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영화 주제가의 가사는 우리는 달 아래에서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 꿈을 두고 살지만 결국 그 달은 실체가 아니라 찬란한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실제로는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사라지는 해가 꾸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 아래에서 꾼 꿈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이렇게 저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인간들은 어두운 달 아래에서 마치 그 달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며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는 뻥 뚫린 공허를 메워보려고도 하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에 도달해보려 애를 쓰지만 그 세상 자체가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과 같은 그 실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게 되며 그 달과 같은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꿈꾸는 달 아래에서의 완전한 세상은 절대 도래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제게 적용한 내용이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뒤에 앉아있는 제 친구 이상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촐랑거리고 덜렁거리고 나는 천방지축같이 보이지만 이런 훌륭한 노래가사를 아주 많이 쓴 유명한 작사가이면서 제작자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그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과는 다른 내면 깊은 곳에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물론 그 친구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그 노래의 가사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애절하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른 해가 꾸는 꿈이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야곱인가의 후속편으로 성도에게는 왜 이 세상이 장주지몽과 같은 호전몽과 같은 아니 해가 꾸는 꿈에 불과한 달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왜 하나님께서 야비하고 거지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나마 남자답고 씩씩하고 효심마저 끔찍했던 에서를 끝까지 유기시켜 버리셨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왜 야곱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성도 지극하고 남자답고 씩씩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인류라 그랬죠. 그들이 이 달 같은 세상에 잠시 내려와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그 증상들의 험악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태양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회귀하는 그 전 과정이 구속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예수를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신인류 이외에 다른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가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그런가요?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에 매진을 한다 해도 자신의 선함에 전혀 기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좀 달리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타락을 하여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죄인으로 역할을 배정받아서 열심히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티끌에 불과한 것이며 nothingness, 하벨이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빈 것으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자를 만들어서 죄를 조성하시고 조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공동번역으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에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이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서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잠언 19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며 스스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노파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절대 유교식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 사회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의 선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령하셨을 때 살인을 하는 게 선이고 거짓말을 명령하셨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선이고 나라를 팔아먹으라 그러면 라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게 선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서 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 바라크, 복을 충만히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모든 행위는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악인 거예요. 슈바이처가 아무리 열심히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완강히 부인한 신신학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간디가 아무리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힌두교인이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신자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해도 그 모든 일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악만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 속에 선한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옳은 것을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된다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는 아담적 사고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그저 먼지일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인간이 대단한 존재, 마치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건 옳지 못해. 그런 아담적 사고에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뿐이지 그 인간들이 정말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어떤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류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간혹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억지로 죄를 짓게 강요하시는 듯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이에요. 거기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직접 세우셨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쓰시기 위해 그를 강퍅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얼핏 보면 바로는 그냥 하나님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처럼 보여요. 17절에 너를 세웠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세우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놓고 바로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거기에서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허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창조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로 존재하던 바로를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8절에 강 강퍅케 하셨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거기서 강퍅케 하다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 스쿨레리노라는 말은 완고하다, 완고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바로에게 악한 역을 맡기시기 위해 그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 그 심증이 더욱 굳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바로는 하나님이 못 놓게 해서 안 놓은 것뿐이에요. 내가 강퍅케 해서 그가 백성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그의 마음을 꽉 붙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백성들을 못 놓아주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놓고 바로를 욕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들은 건 하나님이 그를 강퍅케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8장으로 가면 성경의 진술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8장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단어거든요. 여기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구절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도 같은 의문을 갖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 요셉은 악한 형들에 의해 팔려간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결코 핑계댈 수 없어요. 형들이 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 요셉을 판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둘 다예요. 시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105편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대요. 그래놓고 홍해에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번엔 신약으로 한번 가보냐고요.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불신자들의 불신의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이 안 믿었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거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놓고 심판하시면 안 되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상가상으로 유다서에 보면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서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이미 그렇게 되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놓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말로 그 말은 아주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도덕적 피조물이라고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그 도덕적 피조물들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능력을 겨루어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인간도 그와 방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말로 한 곳에서 함께 사는 그러려면 같은 속성과 인격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인간들이 타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에게 주어진 총명과 지혜와 능력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로 가족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태초의 아담은 모든 짐승들과 만물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과 당신의 가족들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아주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여 똑같은 반란에 참여시켜버린 거예요. 많은 이들이 왜 그럼 처음부터 타락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고 질문을 해요. 만일 인간들이 처음부터 타락을 할 수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친구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난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 잘 듣는 로봇처럼 인간을 만드셨다면 이런 복잡한 구속사의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아주 평온한 천국이 완성이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나고 의문이 들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온 권위의 법칙에서 기인한 질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힘의 원리에 푹 젖은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여자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반대하지 않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잘해주는 그런 여자를 원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제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한동안 말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옷 다려주고 하는 일은 그대로 다 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일체 무관심하고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되게 편했을 것 같으세요? 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런 태도였어요. 뭘 물어봐도 네 맘대로 해. 그거 왜 물어봐. 그거 좋아하잖아. 네 맘대로 해. 제 결혼 생활 중에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뭐든지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시키는 건 다 하는데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긴 차려주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주기는 많이 주는데 많이 처먹고 빨리 살쪄서 되져라 이런 걸 이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려주는데도 빨래를 해줘도 의무감에 그냥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받아 입으면서도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럴 거면 내가 가정부를 하나 쓰던가 아니면 일하는 로봇을 하나 어디서 사서 갖다 놓는 게 낫지 이러려면 뭐하러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족, 그런 친구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친구나 자녀, 가족이라 하면 자유로운 인격과 이성과 성품을 갖고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창세전에 당신의 친구들과 자녀들, 가족들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차단시켜버린 어떤 모델들을 당신의 작정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천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뛰어난 도덕적 피조물들의 발악과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결국,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잃게 되는 총명과 지혜와 능력과 힘, 쉬운 말로 그들의 무능력함 등을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못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저버린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지옥을 천국과 함께 존속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끔 그들의 인격과 이성에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는 거고 천국에서도 그 지옥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다시는 선악과 사건이 재현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인격과 이성을 갖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로봇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하실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어떤 존재들을 만드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자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특별 은총을 잠시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죄와 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죄이며 악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쑥 빠져버리면 그 뛰어난 존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보겠다라고 발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전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고 하나님이 악인을 만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 전체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누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에게 도취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뛰어난 도덕적 피조물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악들을 때로는 강화시켜서 하나님이 강화시켜서 당신의 계획과 뜻에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전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죄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서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악을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그를 그 자리에 잠깐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 그게 강퍅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고요. 두 개가 화해가 되죠, 그죠?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완악하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악을 선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바로가 스스로를 강퍅케 했다고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퍅케 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 이거 이해했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천국 가셔도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무리가 죄인들의 역사 속에 죄의 육신을 입고 죄된 몸을 통과하여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복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인생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심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의 그 실체를 확인시켜요. 즉 창세전에 확정된 그들의 원래의 신분으로의 회귀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아주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사람의 껍질을 벗기는데 그게 다른 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와 뼈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껍질을 벗길 때 내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면서 껍데기를 그렇게 포를 떠버린다니까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내 안에 작은 예수가 확 드러날 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힘들어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 때부터 자기 부인의 그 혹독한 훈련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의 심장 속으로 쑤셔 넣으세요.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의 인생에 성령이 왔고 그때에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창세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태속에서부터 성령의 장중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구절들은 제가 다 찾아드렸으니까 다시 반복 안 할게요. 성령은 당신의 백성을 이 역사 속에 한동안 아무렇게나 놔두셨다가 중간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었을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장중에 꼭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욥기 7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답은 있죠? 영원토록.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쫓아오시면서 껍질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1분 1초를 간섭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로 성숙되어져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악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함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악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가 되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죄에서 먼 삶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을 조금 낮은 수준에서 여러분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회초리를 마구 휘둘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들로 제가 간주하고 이제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그런 행위를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도 아주 종종 죄인들과 방불한 그런 나약한 모습과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폭로당하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그 죄의 추악함, 더러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게 되는 지옥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인지하고 그 더러운 죄에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며 그게 성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꺼풀에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거고 한 걸음 더 완성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우리의 실체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즉시 성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에 대한 연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와 포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다시 그 죄가 뿌리는 지옥을 경험하며 다시 한꺼풀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실체, 즉 작은 예수의 삶이 겉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절대 떠나지 않는 그의 삶이 평생 험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 1분 1초도 나를 안 떠난다 그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험악해? 그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딸내미가 강간당해. 자식들끼리 싸워요. 사랑하는 자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전쟁, 다툼, 시기. 아주 그냥 그런 것들로 그의 인생이 점철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었는데 참으로 험악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쫓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니거든요. 결국은 그 야곱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이스라엘로 확 드러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병 고쳐주고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환골탈태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자폭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체예요.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실체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 이미 만들어놨다라고 하니까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껍데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실체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내가 아니구나 하고 한 발 한 발 내 실체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라고 일갈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답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죄의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본질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인 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들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선해 보이는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간디처럼 때로는 악해 보이는 행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더러움과 상관없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마음이 그 더러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새 마음 없는 자는 다 죽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새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러면요 당연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때 새 마음이 함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심장 혈관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진을 보더니 아, 참 심장 더럽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심장, 더러운 심장을 싹 걷어내버리고 새 심장을 넣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소유한 이 새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감사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새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짓는, 아니 이미 지어놓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여러분을 절대 더럽게 못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절대 죄인으로 정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냔 말입니다. 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심판까지 해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지체들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저런 나쁜 인간, 왜 우리가 서로 정죄를 합니까? 그게 그를 더럽게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와 악이 다스리는, 힘의 원리가 다스리는 세상은 저런 열매밖에 내놓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내 백성으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니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짓는 죄는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자기를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 남겨둔 죄가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뻔뻔스럽게. 로마서 7장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더럽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율법주의, 엔타이노미니아니즘이나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실수와 실패가 자꾸 폭로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더욱더 커져요. 그 은혜를 안 자들이,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계속 거기에 머문다는 건 그가 그 은혜를 아직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기쁜 삶을 살아드려야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말인가?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나 요셉의 형들이나 애굽 사람들 같은 이 역사의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으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이었지 기쁘지 않겠는가 하고 오히려 찬송하시란 말이에요. 그 찬송이 여러분을 변하게 한다니까요. 내 노력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옛사람을 거치면서 수많은 죄, 사기와 권모술수와 시기와 미움 등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되찾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성품과 환경을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선한 행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품과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선하고 바른 삶이 조금 더디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성품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걸작의 자리에 세우세요. 그렇지만 그 걸작의 자리로 가는 그 길에 완전하고 성공적인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가 우리를 좌절케 할 거고 우리를 절망케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꼭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꼭 붙들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주세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니 이었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내려주신 삶이에요. 그것을 조금씩 찾아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통과하면서, 실수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삶은 천국에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완성되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술을 끊지 못하시고 결국 길에서 넘어지셔서 횡사를 하신 우리 교회 교인 정선생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오셔서 알코올 중독자로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죽는 날까지 술도 못 끊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따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다면 반드시 술을 끊게 만들었대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들을 다 끊으셨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게 다 끊어질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그 정도를 갖고 성화라고 합니까? 왜 술 담배가 나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성전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다면 짠 음식, 매운 음식 많이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아울러 운동 안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라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더럽게 해롭게 만드는 그게 죄라면 운동 안 하는 놈도 똑같은 거죠.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나요?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성화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옷소매를 꼭 붙들고 목숨 걸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전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의 절정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가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양하다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과 살인만을 일삼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자기의 시도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으며 그러한 삶이 진짜 강한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저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 저 좀 꼭 붙들어주세요. 라고 매달려서 결국 그날 저녁에 낙원에 간 것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목적지인 거예요. 온전한 나의 부인,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만 꼭 들으면서 살게요. 그 자리.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로소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못한다니까요. 그의 강도 행위, 살인 행위가 그를 더럽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더러운 행위를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저놈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의 양으로 그 사람의 성화의 정도나 신앙의 깊이를 재서는 안 돼요. 그 정선생님은 매일같이 술을 드셨지만 한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두 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꼭 나오셨어요. 요 앞에 앉았어요. 바로 우리 하나가 앉은 그 자리에. 어떨 때는 오줌을 싸서 다 젖은 옷을 입고도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조자리에서 목사님 이제 복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길바닥에서 술 취하고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끝까지 술 하나도 못 끊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래도 너는 술 하나도 못 끊었으니까 저 연옥에서 한 1000년만 있다 와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술도 하나 못 끊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지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그 알코올 중독이 그분을 더럽게 못 만듭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못 만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크고 넓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그런 것들과 하등의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육신의 행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강도짓 살인짓 안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가 주세요. 다시는 이런 알코올로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채우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술만 먹고 죽는 날까지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고 갔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러한 실수나 죄로부터 한 걸음 빠져나와서 성숙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일찍 나에게 다가온 것 뿐이에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자랑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자랑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거라면서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측은지심을 갖는 게 성도의 도리지 그를 가리켜 돌을 던지는 게 성도의 도리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목매지 마시고 본질을 파고드세요.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밖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과 직장과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들이 많이 나오면 더 좋고 안 나와도 오케이, 파인.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바지끄랭이를 꽉 붙드셔야 돼요. 나는 아니구나를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나 가족이나 직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달의 세상이며 그 달의 세상은 해가 꾸는 꿈이라고 해서 어차피 달의 세상은 사라져버릴 거 막살아도 되겠다. 아니요. 어차피 사라질 건 맞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시고 공부하는 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1등 하세요. 의사들은 열심히 환자들 고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손님들 잘 섬겨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에 싱가포르 대학의 화학 교수로 가 있는 우리 순영이가 이틀 동안 잠깐 왔다 갔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회 왔길래 이제 아침에 같이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너 조교들하고 같이 지금 실험하는 그 실험으로 노벨상 타라. 아, 목사님 그런 거 저 별로 원치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나의 설교를 심히 곡해하였구나. 내가 노벨상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지.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노벨상 타. 성실하게. 꼼수 쓰지 말고 성실하게 해서 노벨상 타. 그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